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떼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펴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 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처죽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 저녁으로 우리는 이 오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갔는데 오늘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 원래 강사가 할 말이 없으면 본문을 길게 읽고 또 이제 복습한다고 해서 또 시간도 끌고 그렇게 합니다. 보면은. 자, 첫날 우리가 오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첫날은 오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롬을 가진 사람들, 가인의 마음에 가진 오롬이나 또 요압의 마음에 가진 오롬이나 이 오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롬이 왜 생겨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왜 오름이 생겨난다고요? 예.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오름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오름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 오름에 이제 오름이 가져준 결과는 저주와 고통과 이제 불행을 가져주고 사망의 역사를 가져준다고 첫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자, 둘째 날은 오름을 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 방송실하고 조금 사인이 맞아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일 쯤 되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둘째 날은 이 오름을 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오름은 그냥 오름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질 때 이 오름이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은 잘못을, 지은 범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는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 오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에 오름을 갖고 있다면은 참된 회개가 안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오름이 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나 그 요셉의 청지기, 그 오름이 버려졌을 때 청지기가, 요셉이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키지만은 요셉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요셉의 뜻을 펼쳐갈 수 있고 요셉의 뜻을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요셉의 청지기처럼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제하여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이 마음이 제하여지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름이 버려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에 대해서 창기 두 여인이 나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진짜 엄마에 대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재판에만, 솔로몬의 지혜에만 관심을 갖지만은 정말 그 안에 귀한 것은 이 오름을 버린 진짜 엄마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PPT요. 자, 참된 오름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 이 오름을 버리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고 참된 오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아이가 맞지만은 생명을 위하여 오름을 버린 그 여인, 솔로몬의 지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비록 창기의 어떤 그런 창기로서 삶을 살았고 천하디 천한 여자지만은 이 여인에게서 그 오름이 버려졌을 때, 생명을 위하여 오름을 버리는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까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이 오름은 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을 방해하는 오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럼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서 힘들죠? 예,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공부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머리도 식힐 겸, 이 이야기는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 이제 춘추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즉위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아주 이제 가난한 나라였고 이제 후진국이었는데, 이 왕이 즉위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강대국으로 이 나라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처음에 이제 저기에서는 3년 동안 아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은 술을 먹고 연애를 벌리고 가물을 즐기고 아무 정치에도 이제 관심 안 들 정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하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간하는 자는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고 왕에게 이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이제 방을 붙였어요. 그럼 왕이 3년 동안 정치를 외면하고 가물을 즐기고 이제 술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아무도 왕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을 붙이기를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이제 방을 붙였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수군거릴 수는 있지만 앞에 나서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충신이 한 명 있었는데 오그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충신이 왕 앞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언덕 위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이 새가 어떻게 된 새입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대답하기를 비록 지금 그렇게 있지만은 한번 날기 시작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갈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 오거가 기다렸습니다. 왕이 이제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올까 기다렸는데 여전히 왕은 술과 연애를 즐기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또 다른 이제 충신이 한 명 있었는데 소종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충신은 오그다는 신하하고 다르게 가서 왕에게 가서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정치를 외면하고 술과 가무에 취해 있을 거냐고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 직언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간을 하면 간청 왕에게 이제 바른 소리를 하고 간청을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는 방을 붙였거늘 그걸 알고 있느냐고 했어요. 예, 임금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너는 나에게 간을 하느냐? 이 신하가 이야기를 왕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소인은 죽어도 좋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왕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을 딱 정리하고는 제대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거와 이제 소종이라는 두 신하를 나라의 이제 관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왕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장왕이라는 왕입니다. 전령지혜는 들어봤습니까? 각건을 끊어라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아, 예, 장 같은 왕입니다. 장왕입니다. 장 그 왕이 그 왕입니다. 보면은 초나라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 초나라가 굉장히 이제 후진국이었는데 장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굉장히 이제 굉장한 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장왕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예, 전령지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장왕이 이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그 옆에 이제 진나라를 이제 정벌을 해 나가는데 전쟁 때마다 늘 앞서가서 목숨을 걸고 나서 싸우는 늘 앞장서 싸우는 장군이 있었고요. 왕이 위기에 처할 때 이 장군은 죽음을 마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이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이 이제 장웅인데 그들은 어찌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된 그런 삶을 사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장웅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왕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목숨입니다. 수년 전 왕이 우리 신하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을 때 주홍이 일어나서 한참 즐길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져버렸을 때 이 장수가 장왕의 애첩 허희라는 애첩을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그 애첩이 깜짝 놀라서 그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의 갓끈을 끊어버립니다. 왕이시여 누군가가 나를 희롱했는데 당장 불을 켜서 그 자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장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즐기라고 베푼 잔치인데 이걸 밝히면 잔치 분위기며 또 여기는 다 자기에게 충성된 장수들만 있는데 잠깐 불을 켜지 마라. 모두들 갓끈을 끊어서 앞으로 던져라. 그러고 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누가 애첩을 희롱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때 이제 장왕이 이 장수를 살려준 거예요. 이제 그 덕분에 장웅이라는 장수는 왕이 그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죽었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오름과 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날 택시비 만 원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사람이 그 오름 하나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오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몇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입니까? 예. 이 오름은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중된 생각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우리가 택시비 만 원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름이 딱 들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옳다는 하나,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요. 넓게 보지 못하고 그 한쪽 부분만 생각해서 편중되어져서 이제 이를 그르치고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오름은 무엇을 방해한다고요? 예, 사고력을 방해합니다. 옳다는 생각 하나 딱 떨어지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러 간 아가씨의 비스켓 이야기 해줬죠? 예. 자기 비스켓인 줄 알고 열심히 먹고 자기 걸 옆에 사람이 먹는다고 째려보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옆에 아저씨의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거 옳다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지면 사람들이 1차적인 생각밖에 못 합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어 설명한 이 장왕의 이야기는 장왕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감히 어느 신하가 나의 애첩을 건드렸단 말인가 붕괴할 만하고 당장 불을 켜서 처단할 만하지만은 이 왕의 마음에 야, 이 자리는 나에게 다 충성된 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인데 이걸 밝혀서 연애 분위기를 다 망치고 그 신화를 처단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걸 덮고 신하들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불을 켜지 마라. 모두들 각근을 끊어라. 이제 2차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옳은 생각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편중된 생각 가운데 또 사고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만 하고 삽니다. 옳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많은 걸 그르치고 많은 걸 망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옳음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예, 고립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옳음은 교류를 차단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몇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 옳음이라는 것이 백해 무익하죠? 유익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옳음이라는 것이, 아, 그냥 우리가 그냥 옳음이다. 뭐, 옳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서 뭐, 이 옳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죠. 사고력을 방해하죠. 그 다음에 고립을 가다주고, 그 다음 교류를 차단하면서, 그 삶은 편중된 삶이나, 또 오만한 삶이나, 결국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옳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다는 생각 하나 들어지면 그걸 마음에 품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옳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옳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얼마 전에 뉴스에 중국에서 이제 이 대기 오염이나 오염이 심각해서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도 암이 발생한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시켜오면서 이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이 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은 시켜놨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오염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찍이 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부분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오름을 받아들이고, 오름을 품고, 오름을 또 지켜나가고, 이 오름 버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오름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구나. 그걸 안다면 내 마음에 들어지는 오름을 그냥 쉽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 옳은 생각이 들어지고 또 옳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야,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딱 넣어주면 그 오름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불신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옳다는 마음 하나 들어지면 그 오름이 그냥 오름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름이 불신을 낳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불신은 대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신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마음에 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사단이 넣어준 오름이 먼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을 딱 넣어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으니까 쉽게 쉽게 그 오름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오름을 받아들이고 그 오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름은 잠시 잠깐 후에 불신을 낳습니다. 그 불신이 잠시 잠깐 후에 대적을 낳아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자, 그러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하나 딱 심어주면 처음에는 불신을 하다가 잠시다가 후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느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사람이 재판을 하러 올 때는 뭔가 억울해서 자기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러 오죠. 자기 잘못된 거 밝히려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없죠. 자기 마음에 이제 옳은 마음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압살롬은 15장에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15장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붙어 있죠? 예, 이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다윗 대적하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 자,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뭔가 이제 억울해서 재판을 하러 오는데 압살롬이 가서 그들을 맞으면서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네가 옳다. 네가 옳은데 왕은 너의 송사들을 그런 재판장을 세우지 아니했다.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억울한 일은 내가 다 처리해 줄 건데 네가 옳고 바르다. 그 사람 마음에 오름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만 4년 뒤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처음에 오름을 넣어줬는데 그 오름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라고 안 해도 압살롬이 반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오름을 세워주는 쪽을 좋아합니다. 이 압살롬처럼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 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송사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잘못됐구만 하고 이제 마음을 꺾어주고 오름을 버리게 하는 그 교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는지 압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갈까요? 예,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게 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많은 왕은 네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얼음이 하나 딱 들어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들어선 다윗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마음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딱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반역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왜 다윗을 반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왜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그 역시 어느 날 그 마음에 오름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은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제 거슬러 가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왕자가 병이 나와서 고민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취할 건지 그 꾀를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대로 암논이 다말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는데, 다말을 딱 취하고 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암논을 향하여서 심히 이제 분노하고 책망을 했지만은 그게 압살롬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인생을 망친 자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 동생을 취했으면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암논을 어떻게 처벌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옳은 눈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이제 사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펴 있으니까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만 2년 뒤에 압살롬의 이제 복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왕자들을 청해가지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윗이 이제 암논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저렇게밖에 안 하냐? 압살롬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이와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야, 다윗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이 암논을 이렇게 정확하게 처벌을 하고 처리를 못하고 내 동생만, 내 동생의 인생만 이렇게 망가지구나. 이런 불신이 딱 마음에 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삶의 다윗이 어느 누가 죄를 지었던 어떤 악을 저질렀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이 압살롬에게까지도 인자를 베풉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실패했었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로 이 압살롬에게 인자를 베푸는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압살롬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하나 딱 들어지니까 그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불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정확한 것이 그 마음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아벨을 쳐 죽였죠. 역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암논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는 틀렸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지 못할 건 뻔한 일인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반역하는 일에 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반역하는 일을 준비하는 압살롬이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에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하고 오름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오름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름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넣어주고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냥 오름을 갖다 인정해 주니까 좋다 하고 넙죽넙죽 받아먹을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인도자는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잘못된 인도자는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계획하고 있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참된 인도자일까요? 잘못된 인도자일까요? 잘못된 인도자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15장으로 한번 넘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자,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이제 오름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4절 또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이런 인도자가 있냐 그러면서 압살롬 앞에 와서 절하려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 자리에 처음 이제 이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또 복음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막 푸한 마음을 가져요. 왜? 여기가 건투도장이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이 말씀 정말 들고 치냐고 이제. 그러면 참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인도자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해주고 오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이 딱 불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처자식이 다 사로잡혔습니다. 자, 백성들이 성 밖에 나 전쟁을 치르러 갔다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타 있고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쫓아가라 정령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데 부솔 시내가 딱 나타나니까 다윗에게 있는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400명은 건너가고 400명은 못 건너가요. 여러분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은 힘이 없어서 못 건넜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이제 포기가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이미 처자식이 사로잡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간들 인지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로 찾아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400명만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잃어버린 걸 되찾아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을 향하여서 옳은 마음을 딱 품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놈 처자식이 사로잡혔는데도 저거 안 가고 있었던 저 녀석들 저들한테 탈취물을 나눠줄 게 뭐 있냐 처자식만 주워 떠나게 하자. 자 여러분 처자식만 주워서 떠나게 하자는 이야기는 시글락이 불탔고 모든 걸 다 탈취당했기 때문에 처자식만 주워서 떠나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지라 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자나 머물렀던 분깃을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오름을 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참된 인도자는 마음의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 이 오름이 불신을 불러오고 이 불신이 대적을 불러올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 마음에 형성되는 그 오름을 그냥 두면 지금은 그냥 이 오름으로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불신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커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나라가 이제 딱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에 반역하는 일이 커가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윗이 이제 쫓겨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오름은 연합을 방해한다. 이 오름이 이제 연합을 방해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이 연합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오름은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참 뛰어난 자고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인데 다윗이 이 압살롬과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오름이 이 다윗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이 다윗을 거스리고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오름을 갖고 싸우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압살롬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압살롬의 싸움은 압살롬이 오름을 하나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은 군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압살롬이 늘 오름을 갖고 살아왔는데 압살롬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하면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치고 백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이제 저질렀죠.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오름이 하나 딱 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비의 후궁을 취한 거예요. 그건 암논이 저지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해서 이제 이 압살롬의 오름이 무너질 때 이 압살롬의 오름이 끝날 때 그제서야 다윗은 이 압살롬과 연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름이 연합을 방해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오름이 끝이 나면 이제 다윗과 연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오름을 가지고 살아와서 아버지하고 한번 연합되어지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흘러받지 못하고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에게 그 소년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 일에 누가 이 일을 방해하느냐? 또 오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리 오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제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오롬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또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의 오름이 이 연합을 또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압 역시 늘 오름을 갖고 삽니다. 요압의 오름이 아마샤를 죽이고 아브네를 죽이고 결국 오늘 18장에서 압살롬까지 죽입니다. 이 압살롬은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상수리 나무로 지나다가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꼼짝 못하는데 그걸 한 병사가 발견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압 이야기로 왜 당장 그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 아니, 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이 말씀하시기를 소년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면서 당장 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것이 뭡니까? 요압의 무엇이요? 예, 요압의 오름이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연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합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제 압살롬의 오름이 끝이 납니다. 평생 오름을 가지고 그 오름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온 이 압살롬이 이제서야 그 오름이 끝이 나면서 이제서야 다윗과 연합할 수 있는데 그 연합을 깨트려버리는 게 요압인 거예요. 요압의 오름인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의 마음의 세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8장 뒷부분을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애통이 나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애통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압살롬이 행한 짓을 한 짓을 따지면은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어느 자식이 아비의 후궁과 동침을 하며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인데 다윗이 그놈 자식 잘 죽었다, 뭐 그래는 안 하더라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안타깝게 좀 여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애통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놨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다윗이 애통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의 죽음 자체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오름이 끝이 나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과 연합할 수 있는데 그 연합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요압의 오름인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를 생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요압을 만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제가 이래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오름을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야기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새드 엔딩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해피 엔딩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 오름이 다 무너져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다 허비해버리고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형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님을 먼저 만났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압살롬 꼴 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와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당장 떠나라 이놈아.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제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예 작은 아들이 돌아오매 주인이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 성공해서 왔디? 아니요. 거지는 그런 거지도 없어요. 상거지 꼴로 해가 돌아왔습니다. 뭐야?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 이 큰아들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상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죠. 그런데 큰아들의 오름이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누가 막아주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막아줍니다.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윗이 왜 애통하는지 알겠습니까? 요압의 오름이 없었다면은 다윗도 누가복음 15장의 그 사건처럼 똑같이 그 압살롬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묵고 마시고 즐기고 왕의 상에서 함께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야 한번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요압의 오름이 연합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뭘 잘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오름이 다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내세울 오름이 없어서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연합하는 그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옳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오름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옳은 그것이 이 연합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아무 옳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데, 그건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옳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옳음이 없어서 나에게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하고 깨끗했어가 아니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첫날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 인간의 의대로는 썰어버림을 당해야 될 하나님이 인간 체험을 한탄할 그런 인간입니다. 자, 그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을 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 저 압살롬이 한 짓은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또한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세상을 다 허비한 탕자지만은 그 또한 영원히 온전한 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은 옳고 그르고 수많은 옳고 그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히 악하다는 것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후에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이 두 가지 시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자, 제가 번제단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불태워지고 못한 것도 불태워지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스스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이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번제단 신앙을 그가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번제단 다음에 통감은 성막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그런 기구입니다. 물을 담아놓는 큰 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수고한 흔적이 남아있으면 수족을 씻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했는데 내가 수고한 흔적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물두멍 앞에서 다 씻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은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두멍 앞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이 다들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자기 모습을 비춰보기 위한 거죠. 이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 다 들여버렸습니다. 그럼 거울을 제한 거죠.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거울을 제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 거울을 제하라는 이야기, 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971페이지.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오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그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게 이제 손거울을 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손거울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자분들? 예, 뭐 하려고 가지고 다니시죠? 누구 비춰보려고요? 아, 내 모습 보려고 들고 다니죠? 근데,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을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 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 거울에, 내 거울로 보는 나 말고 내 거울로 보는 주변 사람 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자기 거울에 비춰보니까 저 압살롬, 저 나쁜 놈, 저 때려 죽일 놈, 다윗의 거울로 본다면요. 오름이 제해져서 이제서야 나와 연합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압살롬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기 거울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거울에는 늘 이 오름이라는 거울로 쳐다보기 때문에 늘 옳고 그르고밖에 안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오름을 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보는 것도 그렇고 종을 보는 것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어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울로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내 거울로 비춰보니까 옳고 그름이 있지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윗의 거울에 비춰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거울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울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온전한 자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런 신앙을 배워보십시오. 이제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영원히 온전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체들, 내가 판단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영원히 온전히 여러분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옳고 그름이 있지 그게 내 오름의 거울을 아직 제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가니까 계속해서 오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거울에 비춰보니까 옳고 그름이 있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영원히 온전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의 손거울을 제하고 여러분의 오름의 거울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남은 때를 주와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줄 때 그 오름이 불신을 가져주고 또 그 불신이 대적을 낳는 걸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같이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아서 불신으로 흘러가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마음에 자기 손거울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옳고 그름의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이제 회막에 수종도는 여인들처럼 자기 거울이 제하여져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울로 압살롬을 봤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오름의 거울이 제하여져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으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서 자유와 힘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부 또 교제하는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